이 시간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43장 22절부터 28절입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위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거울처럼 보여주시는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영적 실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당시에 있었던 동일한 범죄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지, 오늘 이런 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주의 귀한 법을 볼 수 있는 놀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인들이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죄를 넘어서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사실은 첫 번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이 한 번도 구원을 의도한 적도 없고 괴로워서 소리내어 하나님께 원성을 하나님께 바라기는 했으나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드리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그때는 양상이 어땠는가? 그때도 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들은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시작했고,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타이르시고 인도하셔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인간의 죄를 넘어서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두 번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출애굽 사건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고, 진정한 출애굽, 즉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도 구원하시는 바로 그 일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베풀어지는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잘 드러내었습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거나 구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경외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구원을 약속하셨고, 이 구원이 얼마나 획기적인 구원이었는지 18절 말씀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두 번째 출애굽, 진정한 구원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구원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는 획기적인 구원이기 때문이고, 이런 사실을 잘 이해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는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죄를 넘어서서 은혜 가운데서만 베풀어지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본성상 율법주의자로 태어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런 상태로는 도대체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상이 속속들이 나열되고 있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한 일로 부름받았고 그 사실은 21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에서 곧바로 그러나 라고 말하면서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곧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그렇지만 곧바로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부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기는 했겠죠. 그러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라고 간구를 했는데 이런 간구를 그들은 들이지를 못했던 것이고 특별히 23절 이하에서 번제 양을 가져오지 않았고 24절에서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설명한 반면 22절 이하에서는 이런 바람과 기대와는 전혀 거리가 멀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과 소원과는 다른 우리의 영적 현실이 얼마나 이와는 다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28절 보면 마지막에 엄중한 심판 선고로 끝이 나고 있죠. 오늘 낮예배 시간에도 제가 강조를 드린 바대로 선지서는 크게 심판과 구원, 심판과 회복이라고 하는 두 가지 큰 주제가 계속해서 서로 돌아가면서 사이클을 이루면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요 심판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와 목적도 결국은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사실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나가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23절에서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씀만을 놓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 제사를 올바로 드리지 아니한 게 아니고 제사 자체를 드리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번제 양을 가져오지 않았다라는 말은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물론 포로기 동안에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포로로 사로잡혀가기 전까지도 제사가 드려졌고 그 다음에 포로로 사로잡혀갔다가 돌아와서 한 16년 동안 지체되다가 제2성전을 짓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제사는 드려졌다는 사실 말라기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로로 사로잡혀감으로 제2활동을 할 수 없었던 그 기간만을 제외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종일관 제사 제도를 시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않았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제사 자체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뜻이라기보다 제사 활동이 아무 개념 없이 믿음 없이 생각 없이 무절제하고 과도하게 행해졌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없이 그저 전통과 규례를 따라서 너무 쉽게 드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이사야 1장 11절부터 15절 이하에서 잘 확인이 되었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도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언제 이것을 요구한 적이 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말씀하면서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말씀들 아모스서나 예레미야서 등등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 본문 이 말씀, 이 23절 말씀, 번제 양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 말씀은 실제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말씀이라기보다 사실은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고 기도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이유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책망하고 계십니까? 제사 제도를 일상적으로 시행하다 보니 그냥 예배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이렇게 앞에 앉아 있으면 앞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그냥 뭐 예배는 드려진다. 예배 드렸지 뭐. 내가 뭐 어디 종 것도 아니고 그냥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했으니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의적 행위가 드려지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했죠. 이게 바로 가톨릭 주의자들이 믿었던 의식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례가 행해지면 무조건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고 오늘 기도하신 바대로 정말 깨어진 마음으로 인간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인간의 죄성의 영향을 정말 절실하게 깨닫고 하나님 그분께 나 자신을 의탁하고 주의 자비와 궁유를 통하지 않으면 나는 앞에 설 수도 용납될 수도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이런 떨리는 마음과 정말 내 영혼 자체를 전심으로 다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사람들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 사회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도 없고요. 참된 믿음과 회개가 없으니 참된 순종도 따라올 리 만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고기를 잡수시는 분이 아니시죠. 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런 사실은 사무엘하 15장에도 나타나고 있고 시편 40편에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런 재물이 아니라고 황소와 염소의 피를 실제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것에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는 바대로 변화된 마음과 삶의 상징물입니다. 나의 마음이 변화되고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용납받으실 만한 그런 삶의 내용을 갖추지 않은 채 그저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냥 받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존중되어져야 될 하나님은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내가 주일날 안 빠지고 예배 드렸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냥 내 할 의무를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로부터 저와 여러분은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라기 1장에 나타놓은 바대로 그 당시 말라기 시대의 죄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서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말라기 시대의 불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불경은 무엇이냐?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효과가 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일주일 동안의 삶은 주를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내용으로 전혀 채워져 있지 않은 채, 뭐 특송을 하면 음악적 완성도를 높여가지고 촥 해내고 그러면 팍 박수 쳐주고, 그죠? 설교자 역시도 열심히 설교 준비해서 설교 잘하면 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막 뿌듯해하고, 이런 일들은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것처럼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과 예배 그 자체는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분리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예배한다 그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선지서의 제일 중심되는 책은 미가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의 중심되는 책은 미가서고, 미가서의 제일 중심되는 구절은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인데, 소선지서의 핵심을 말하라 라고 말하면 미가서 6장 8절로 언급될 수 있습니다.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가 하면 세 가지를 요구하세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여기서 인자는 그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를 가리킨 게 아니죠. 헤세드, 언약적 사랑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겸손히 하나님 그분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들은 성경에도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너희가 마음의 경외감 없이 나를 부르는 것에 대해서 지쳤다라는 그런 표현들도 나타나고 있고, 특별히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율법을 요약하시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이 내 이웃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 시간 자체도 물론 경건하게 예배 드려야 되죠. 그러나 인격적 관계, 하나님과 역동적인 관계를 늘 가지면서 예배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사랑과 죄사함의 은혜로 인한 감격,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사라지지 않은 채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 늘 준비하고 또 먼저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쉽지 않다 그 말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야 되는데 그런 인격적 관계를 유지한 일에 긴장을 하고 영적 긴장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아내 생일이 되면 꽃도 사주고 그 다음에 바깥에 나가서 외식도 하고 또 뭐 몇 주년 되면 반지를 사주는 일,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뭐 쉬운 일도 물론 아니죠. 그러나 6일 동안의 삶 아니라 평생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남편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정말 아내를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까? 존경과 사랑이 가정을 세우는 두 기둥이라고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던데, 정말 존경과 사랑으로 배우자를 서로 대하세요? 그리고 배우자와 깊은 관계를 맺을 때 이 사람만이 내가 유일하게 내 삶으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나의 파트너다는 사실을 항상 되새기면서 그렇게 부부생활을 하십니까? 쉽지 않다 그 말이죠. 이런 일이 쉽지 않으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진정한 남편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배하고 존중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일, 쉬운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상황, 다시 말해서 일상의 삶 가운데는 죄가 가득한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들어야만 되고 마음에도 없는 예배 행위를 지켜보려고 하니 이게 하나님께 더 마음의 짐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본문 23절, 24절에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짐을 지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강제로 섬기게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직전의 상황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라는 이런 표현, 그 다음에 6장 5절에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라는 이 말씀이 동일한 동사가 다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종살이했던 억지로 마지못해서 노역에 나아가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끌어내셔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드시고, 이런 사실은 십계명 서문에 잘 나타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 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1계명부터 10번째 계명 십계명은 진정한 자유를 받아 누리고 그 자유 안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방편이요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제는 다시 종에게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구속의 의도와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한 채 제사 제도를 무의미하게 반복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힘들고 마음에도 없는 일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본인도 피곤하고 수고로운 일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매우 괴롭고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제사 제도가 왜 주어졌습니까? 본성으로 인간이 타락하여 율법을 지킬 수 없는 한계를 하나님께서 충분히 헤아리셔서 제사 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느새 짐이 되어져 버리고 말고 하나님을 만족시키기는커녕 자신들에게 가져오는 복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엄연한 심판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단초가 되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이 때문이었고 본문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상을 낱낱이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22절에 괴롭게 여겼다. 그죠? 이 말은 피곤하게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피곤하게 하지 아니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매우 피곤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피곤하게 여겼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죠. 제사 제도는요,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거운 짐을 벗게 만드는 수단이죠. 마음의 정정함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고 누리도록 하는 수단입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와서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축복이요 은혜의 제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깊은 뜻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사를 짐으로 생각하고 부담스럽고 피곤하게 여긴 것입니다. 결국 그리하여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사용했는데 죄 위에 또 하나의 죄를 쌓는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24절에도 그와 비슷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돈을 향품을 돈을 가지고 향품을 사지 아니하였다. 이 향품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 재료인데, 그러나 이것은 돈으로 살 때 목적은 그들은 한을 위해서 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돈으로 샀다면 중심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희생의 기름도 마찬가지죠. 화목제와 속죄제를 드릴 때 태워지는 기름이 희생의 기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화해를 목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거나 자기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간에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에게 짐을 지우시기 위한 요구가 아니죠.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자유를 경험하고 만끽하고 누리도록 하기 위한 요구요. 죄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생활은 이것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신앙고백도 하고 찬양도 하고 시편 찬양도 부르고 했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정말로 부르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러다가 은혜로운 제사제도를 부담스럽게 여긴 것입니다. 바울이 가르친 것처럼 아테네 사람들에게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조상신처럼 목욕 재개하고 좋은 음식 사가지고 원칙대로 딱딱 제사를 놓고 그 다음에 뭐 절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누가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을 자가 있겠느냐. 그럴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뭘 드리는 자가 아니라 늘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매우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제사가 아니라면 그 일들은 모두 다 짐스러운 일이 되고 맙니다. 예배를 중요시하지 않으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또 밤예배 드리나, 엄마가 또 지켜볼 텐데 너무 괴롭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처럼 예배를 짐으로 여기는 분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셔야 돼요. 그건 너무나 큰 죄입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영적 실상을 바라보면 앞서 제기한 질문, 이런 자가 하나님의 구원은 죄를 넘어서서 은혜 가운데 베풀어지는 구원이지만 이런 사실을 쭉 살펴보면 질문이 당연히 나오죠. 어떻게 이런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할 수 있으며 이런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말씀은 25절이죠.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 곧 나는 이사야에서에 나오는 전형적 표현이에요. 강조하는 거죠. 나는 죄를 도말하는 존재다. 깨끗이 다 닦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다윗이 시편 51편에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강구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제도를 제대로만 사용했더라면 그들에게 어떤 죄와 허물도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이 아무리 많은 죄를 범해도 그 죄의 더러움과 오염을 다 씻어내시는 분이시고 이걸 가리켜 용서라고 말합니다. 용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용서는 죄 책임에서 속량을 받는 것입니다. 죄는 항상 책임이 뒤따르죠. 죄책감, 죄를 범하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죄책감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때로는 물리적 형벌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돈으로 속죄 대금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속죄를 통해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이 사람에게 무슨 전향적인 변화가 나타났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앞뒤 문맥을 보시면 뭐 이들이 회개했다거나 그래야 마음이 상했다거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이런 표현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믿지 않아도 되고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비약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믿고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민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원인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그분에게만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제가 머리를 깎으러 갑니다. 저희 노예 안에 한 목사님 사모님이 미용실을 하여서 제가 그분에게 제 머리를 맡기는데 머리를 이렇게 다 깎고 그 다음에 이 목을 두르는 천을 살짝 올려서 그 고리에다 살짝 비춰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흰 배경하에서 제 머리 모양을 확인하기 위해서 살짝 올립니다. 결국 이렇게 많은 죄들을 낱낱이 기록하면서도 딱 한 구절 나하고 나는 내 죄악을 도말하는 자다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죄 용서의 원인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하나님 그분께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의적 순종, 곧 제사를 드리는 은혜의 수단 자체가 구원을 받을 만한 그리고 죄 용서를 받을 만한 원인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구원은 이스라엘 민들에게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 나를 위하여라는 이 말 사실은 나 때문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받는 것은 나 때문에 용서받는다는 뜻이에요. 결국 죄 용서는 하나님 자신의 본성에만 기인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했거나 앞으로 할 수 있는 그 어떤 일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이죠. 이런 면에서 나 곧 나는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너희들은 무지하고 배은망덕한 상태로 계속 남아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들의 그 죄악을 씻어 깨끗게 하는 은혜의 하나님으로 나는 지속적으로 남아있겠다. 너희가 얼마나 폐역한 삶을 살든지 나는 계속해서 그런 자로 남아있겠다. 그리하여 구원은 조금이라도 너희들의 어떤 가치가 아닌 나에게만 가치가 있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방신과 하나님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이방신은 사람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농락당하지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시면 신이 그냥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죠. 인격적 변화 없이 제의적 의식에 농락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속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잘 몰라요. 6일 동안 어떤 삶을 살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6일 동안 도대체 어떤 삶을 살다가 와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지를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그런데 더 위로가 되고 감사한 것은 우리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핵심이죠. 예레미야 31장 34절 이하에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력이 나쁘셔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죄를 지으면 괴로운 것이 그 죄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저도 마찬가지요. 제가 옛날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 제가 다 기억납니다. 근데 그것이 늘 저를 아프게 해요.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더더욱 그 마음이 더 아픕니다. 기억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우리는 전능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근데 성경은 어쨌든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탄의 참소가 성립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죄책감 안에서 역사하거든요. 사탄은 항상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제대로 상처를 해결하지 못할 때 역사하거든요. 거기에 자기의 집을 짓습니다. 그 틈을 타고 들어갑니다. 그리하여 대충 얼버무리든지 뭐 남들 다 그런 죄 짓는데 뭐 얼버무리든지 아니면 그 죄상을 더 드러내어 너 같은 존재는 살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내적 음성을 통해서 우울증이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 그리고 사랑과 보복은 대칭을 이루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심판보다 앞서고 사랑이 보복보다 앞섭니다. 사랑이 심판보다 절대 우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성이 없어지나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죄성은 우리 마음 가운데 끝까지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끝까지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 죄성을 죽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무한히 공급해 주십니다. 구하기만 하면 주십니다. 언제든지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을 갖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무한히 공급된다고 해서 죄사함이 참 쉬운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분이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들을 죽이시는 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특별히 오늘 보면 26절을 보시면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를 심문하면서 공방을 벌이는 모습을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죄인에게 죄사함이 선언되기 위해서는 죄인들이 율법 앞에서 절망적인 상태에 직면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과 동시에 만약에 절망적인 상태에 직면하지 않다면 그러면 무죄 내지 너의 의로움을 증명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양자 택일해야 돼요. 절망하든지 아니면 율법 앞에서 나는 의인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변명을 하시든지 그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요구에 대한 반응이 27절에 나타납니다. 26절과 27절은 한 절 차이죠. 곧바로 우리는 26절부터 27절까지 쭉 달아 읽었지만 26절과 27절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26절의 요구 앞에 이스라엘인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고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는데, 그리고 구원의 목적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전혀 그에 걸맞지 않게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제도를 짐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을 괴롭게 만들고 하나님 그분 자신을 피곤하게 만들었으니 입이 열 개라도 저는 무죄합니다,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더더욱 이런 죄는 얼마나 심각한지, 내 시조가 범죄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조는 아담을 가리킬 수도 있겠고 아브라함과 특별히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을 가리킬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조부터 그리고 말씀을 가르친다는 지도자, 이 지도자들은 선지자나 제상들을 가리키겠지요. 이런 자들까지 모든 세대에 걸쳐서 한결같이 범죄하고 배반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야만 되었느냐는 것은 이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런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스라엘의 뿌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리하여 뿌리에서부터 시작된 문제이기 때문에 가지와 열매까지 속속들이 범죄해서 죄악으로 물들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자들에게 남은 것이 뭐겠습니까? 이런 자에게 뭐가 주어지게 될까요? 구원이 주어지게 될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래서 28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성소의 어른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레위인들, 말씀을 가르치는 훈도요 선생으로 자처했던 자들 다 욕되게 하고, 그 다음에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고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진멸당한다는 말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바 가나안 족속을 어린아이로부터 가축까지 다 죽여버리는 바로 그 사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법정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편결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죄사함이 아니라 저주가 내려져야 된다, 심판이 내려져야 된다라는 편결이 지금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혼란스러워지죠. 앞에서는 죄사함을 말하고 뒤에 가서는 심판 선고를 말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도대체 어느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냐? 심판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냐? 아니면 죄 용서를 받는다는 이야기냐? 두 가지 다 맞습니다. 죄 용서 받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죄사함과 구원과 사랑의 뜻은 변함없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리하여 한시적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은 어떤 성격의 구원이냐? 이런 가운데도 만약에 구원이 주어진다면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구원이다. 이스라엘의 공로에 기인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인간의 죄성과 시대를 통틀어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죄의 한계 안에 있는 우리. 그래서 남은 것이라고는 심판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오직 나는 나를 위하여라고 말했죠. 자신의 힘과 속성에 의해서만 죄사함의 은혜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가 하면 무한한 신뢰와 자비와 궁유를 하나님께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삶을 고쳐서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궁유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깨어진 마음, 가난한 마음, 내가 이 정도만 하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했지만 그러나 아무리 결심해도 이 정도만 했지만 그러나 그 정도도 할 수 없는, 그래서 내가 기준을 제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만한 어떤 수준에 내가 만약에 이르려고 하면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다 내려놓고 그야말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냥 이 모양 이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궁휼을 구하는 자세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담아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참으로 누리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정말 알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만 신뢰하게 될 것이고 어떤 죄도 하나님께 용납할 수,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용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게 되겠죠. 그리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목적은 그분이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게 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신자로서의 삶의 과정이요 내용입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제일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뭐냐? 죄 용서, 죄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죄 자체가 철회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악순환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죄를 철회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용서받게 만드세요. 우리의 어떤 행위에 절대로 근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런 죄사함의 은혜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 주시는가 하면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어지면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죠? 정말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은요, 정말 탁월하고 수준 높은 삶을 삽니다. 값싼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냥 그렇고 그렇게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은 똑같고 딴 하나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것밖에는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은혜가 뭔지를 정말 아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뭐 헌신하라고 말하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까지 합니까? 재산까지 다 내려놓기도 하고요. 목숨까지 바칩니다. 그게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 인물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 용서받게 만들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궁휼을 의지하게 만들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들고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만들죠. 바로 이런 은혜를 베푸셔서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하게 하시는 거죠. 짐스럽게 하고 피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괴롭게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만 극복되느냐.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마음의 결심을 다시 새롭게 하는 방식으로서가 아니고 이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늘 감격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궁휼을 구하게 될 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죄는 자연스럽게 점점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참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성찬식을 행할 때 이런 은혜를 기억하고 이런 은혜에 기대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해서 그분과 연합된 교제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주께서 내 죄를 용서하실 때는 내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느냐 내가 얼마나 올바로 살았느냐와 관계없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먼저 받아 누리게 하셔서 자르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만드시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은혜에 합당한 삶의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 정말로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입술로 은혜를 말하고 용서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구원을 말하지만 그러나 그 전적인 구원과 사랑은 오직 하나님 그분의 본성으로부터만 비롯된 것이요 내가 어떻게 해서 불러드릴 수 있는 무엇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에 늘 확신하면서 하루하루 주께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되 먼저는 나는 은혜를 받을 자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주께서 우리를 섬기시는 섬김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섬김의 은혜를 받아 누린 자답게 그렇게 또한 주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믿음으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일거수일투족에 주목하고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유형적 말씀을 우리의 눈으로 받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